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8일 오전 9시경부터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한국 쪽으로 날려보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을 띄운 건 올 들어서 17번째이며 특히 지난 4일 밤부터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7일 저녁부터 밤까지 띄운 쓰레기 풍선은 약 200개로 식별됐고 8일 오전까지 서울, 경기 북부 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이어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국민들에게 쓰레기 풍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줄걸 당부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에 벌이고 있는 전쟁이 7일로 12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날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적어도 16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르단강 서안에서 6일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미국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유가족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튀르키예의 이중국적자인 26세 아이셴우르 에지기 에이기 씨는 당시 요르단강 서안 나블루스 근처에서 유대인 정착촌 확장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에이기 씨가 이스라엘군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았으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중에 이스라엘군의 총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기 씨 유족은 7일 성명을 내고 그녀의 존재가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우리 삶에서 사라졌다면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애기 씨 사망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스라엘 정부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시민들의 시위에 야만적으로 개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방위군은 7일 성명에서 군대에 돌을 던지고 위협을 가하는 시위대의 폭력적인 활동에 사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총격을 받아 외국인이 사망했다는 보고에 관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에서 7일 군사연구소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폴타바 군사연구소에 두 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 공격으로 55명이 사망하고 320 8명이 부상했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절단이나 내부 장기 손상 등 심각하게 다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무인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6일 밤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드론 67대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가운데 61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7일 우크라이나에서 약 150km 떨어진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의 탄약고를 겨냥해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현지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이 드론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편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주민들을 대피시켰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전 야권 대선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씨가 스페인 정부의 망명 허가를 받고 출국했습니다. 대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7일 밤늦게 곤살레스 씨가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의 안전한 출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국가의 정치적인 평화와 평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곤살레스 씨는 베네수엘라 야권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지난 7월 대선에 합법적인 승자로 간주하는 인물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법 당국은 지난주 곤살레스 씨가 선거 방해 행위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한 출두 요청을 3차례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8일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싱가포르 등 아시아 오세아니아 4개국을 순방 중입니다. 이는 올해 87살인 교황의 11년 재위 기간 중에 가장 긴 해외 순방 일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르즈비의 스포츠 경기장에서 약 3만 5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이어서 이 나라 북쪽의 오지인 바니모로 이동해서 현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뷰인 뉴스 박영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B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9월 둘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휴대전화 사용과 뇌암은 관계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최근 발표한 아프간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새 법률에 저항해 여성들의 주도로 소셜미디어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딥페이크 강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 선택에 이어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선택과 또 친팔레스타인 민주당원들 가자 현안 장기전 돌입입니다. 이야기로 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제2화 준비되어 있고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노동운동의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새뮤얼 캠퍼스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휴대전화와 뇌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의뢰한 휴대전화 방사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검토 결과 스마트폰, 즉 휴대전화 사용과 뇌암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0개 나라의 11명의 전문가가 지난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를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연구진이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5,000개 연구 중에 63개를 선별해 최종 분석해 지난 3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선 전자기기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파와 암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장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조차 뇌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라디오와 TV 송신기, 휴대전화 기지국에 노출된 어린이들에게서도 백혈병이나 뇌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가 매우 안심할 만하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급증했지만 뇌암 발생률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의 인체 유해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진행된 건데요.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011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전파 노출을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부터 촉발됐습니다. 휴대전화는 와이파이, 라디오, GPS 등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전파를 사용해 통신을 하죠. 당시 국제암연구소 발표는 제한된 증거에 기반한 것이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해당 분류가 담배 연기 속 화학물질처럼 확정된 발암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연구는 환자군과 비환자군을 비교한 연구에 의존했기 때문에 편향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O의 이번 연구는 기지국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내용도 담았는데요. 휴대전화 기지국 역시 암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3G와 4G 같은 새로운 세대의 네트워크는 이전보다 전파 방출량이 훨씬 적다면서 5G 네트워크에 관한 주요 연구는 아직 없지만 유사한 고주파를 사용하는 레이더에 관한 연구에서도 암 위험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지국이 많을수록 휴대전화가 신호를 잡기 위해 방출하는 전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방사선 노출이 감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딥페이크 규제 강화.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공지능 AI 산업을 규제하고 딥페이크를 방지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이나 음성에 합성해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주로 사람을 속이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혼란을 야기하고 불법 성인물 동영상을 생성하는 데 악용돼 미국 내 관련 규제가 만들어지고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국적 미디어 금융기업인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텍사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타 등 약 10개 주가 관련 법을 제정했고 플로리다, 버지니아, 오하이오주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딥페이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앞서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 규제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과도한 규제가 캘리포니아의 기술 산업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승인한 AI 관련 법안은 여러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하고 사회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 기간 동안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는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후까지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거해야 합니다. 선거 광고에서 AI로 조작된 자료가 사용된 경우 캠페인 측에서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AI 아동 성착취 이미지와 영상 제작을 금하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AI로 생성된 이미지가 실제 인물을 묘사하지 않으면 기소가 어려웠지만 이번 법안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AI 탐지 도구 제공이 의무화되는데요. 관련 기술 회사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I 안전 규제와 관련해 대형 AI 모델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훈련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AI 모델이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입니다. 노동자 보호 관련 법안으로는 성우 등과 같은 노동자가 AI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헐리우드 배우 조합인 SAG AFTRA가 지난해 영화사와 계약한 조항을 반영하며 배우들의 AI 복제 사용을 제한합니다. 또 콜센터 근무자를 AI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망한 사람의 디지털 복제를 가족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끝으로 AI 교육과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주정부는 AI 기술을 수학, 과학, 역사, 사회과학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며 학교에서 AI 기술을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Let us exist.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은 지난달 부덕을 막고 덕을 장려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도덕법을 발표했습니다. 악덕과 덕목이라는 제목의 이 도덕법은 여성이 집 밖에서는 얼굴과 몸을 노출할 수도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도 시를 낭송할 수도 없는 등 아프간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률 발표 직후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탈레반은 이런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 내 여성이 노래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23세로 아프간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에파트라는 성만 공개했는데요. 자신이 공개한 39초짜리 영상에 어두운 상의와 연한 파란색 스카프,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여성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명령, 체제 또는 남성도 아프간 여성의 입을 막을 수 없다며 아프간 여성의 몸의 한 부분을 막으면 다른 부분이 작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파트 씨는 두려움 속에 산다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의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누군가 자신의 노래소리를 듣는다면 그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순간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이 여성이 도전과 항의, 강인함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가진 노래를 선택했다면서 노랫말을 소개했습니다. 노랫말에는 나는 모든 바람에 떨리는 약한 버드나무가 아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내가 세 장을 열고 머리를 세 장 밖으로 내밀며 취한 듯 노래를 불렀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한 시위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매체 내셔널에 따르면 2011년 탈레반 정권 장악 후 프랑스에 정착한 여자 운동선수 마르지에 하미드 씨는 소셜미디어에 Let us exist, 우리를 존재하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탈레반의 시도에 맞서 목소리를 내라고 아프간 여성들과 지지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술레이만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영상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노래하며 자유의 찬가를 부를 것이란 글도 남겼습니다. 유엔 여성기구는 지난 4일 아프간 당국이 지난 3년간 여성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70개 이상의 포고령을 발효시켰으며 여성들은 의사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외출 시 불안감을 느끼며 자살 시도 사례도 증가했다며 깊은 우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억압적인 법과 정책이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당국이 국제법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일자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북한 선수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탁구 혼성 복식에 출전해서 은메달을 딴 북한의 리정식, 김금용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팀 또 동메달을 따는 한국팀 선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최근 한국의 한 매체가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담긴 보고서가 상부에 보고됐다고 전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DOA 논표 요청에 답한 내용입니다.
네, 자, IOC가 북한 선수들과 관련된 논란에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네, IOC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와 여러 주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선수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IOC는 북한 선수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IOC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선수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걸까요?
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선수가 최소 2년에서 3년간 혁명화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혁명화 조치란 북한 내에서 사상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강도 높은 처벌 중에 하나로 이 선수들이 체제의 엄격한 감시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북한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국제인권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IOC가 북한 선수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담당 리나 윤 선임연구원은 이 IOC는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로 모든 형태의 괴롭힘, 학대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선수들은 올림픽에서의 행동으로 인해서 처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행동이 존중, 우정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반영할 때는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휴먼라이츠워치가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을까요?
네, 휴먼라이츠워치는 IOC가 북한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정부들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억압적인 국가들이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IOC는 그런 국가들의 참가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북한 선수들이 외부와 접촉을 못하는 건가요?
네, 북한 정권은 외부와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북한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교류하는 장면이 북한 당국의 눈에는 거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미소를 짓는 장면은 북한 체제에서는 금기시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귀국 후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쪽 반응이 있나요?
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리정식, 김금용 선수의 은메달 획득 소식만 간략하게 보도했을 뿐 화제가 된 셀카 사진이라든지 시상식 장면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이 사건을 민감하게 다루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네, 탈북민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앞서 탈북민들은 이번 사건이 김정은 정권의 통제 아래서 북한 선수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폴리 씨는 BOA에 김정은 정권은 한국 문화를 경계하고 있고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이 정권의 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4일자 기사 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을 앞둔 상황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그 방안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삼각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임 직전에 이루어진 방안은 후임 총리에게 협력의 기반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먼저 허드슨 연구소의 케네스 와인스타인 석좌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자신의 외교적 유산으로 삼고 있고 후임자에게 이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럼 기시다 총리의 방한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라고 말하나요?
네, 와인스타인 석좌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력을 제도화해서 양국 간의 협력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뿌리 내리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외교협회의 슐라 스미스 선임연구원도 기시다 총리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고 후임자에게 한일 및 미한일 관계를 중요히 여겨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에게도 한일 관계가 진전되었음을 강조하고 그 진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시다 총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리고자 하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관련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그 방안에 어떤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됐었을까요?
네, 스미스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 정신과 이 한일 군사협력의 복원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었습니다. 이 성과는 동북아 안보 위기 시에 한일 양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셀렌스타 에링턴 조지 워싱턴대 부교수는 방안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본이 한국 국민의 일본 입국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일본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에링턴 부교수는 특히 한국 안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많은 걸 양보했지만 충분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분쟁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일본이 한국과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네요.
네, 스탠퍼드 대학교의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이 전시와 식민지 역사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역사적인 정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일본에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미한일 3국 협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와인스타인 석좌는 미래의 한국에서 이 좌파 성향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이 한일 간 협력 또 미한일 삼각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도 좌파 지도자가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지지율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스미스 연구원은 미한일 정치 지도자들이 삼국 협력의 이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링턴 부교수는 미국이 일본, 한국 사이의 3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워싱턴의 새 행정부로의 전환기에 명확한 대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5일자 기사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업계를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암호화폐 탈취 시도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경고한 내용인데요. 정리해보죠.
네, FBI가 이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업계를 목표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암호화폐 종사자들에게 일자리나 투자 제안을 통해 접근한 뒤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게 유도해서 암호화폐를 탈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최근 몇 달 동안 더 활발해졌고요. 해커들이 암호화폐 상장지수 펀드나 관련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뒤에 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 해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건가요?
네, FBI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탈중앙화 금융 또 암호화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창한 영어와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활용해서 이 잠재적인 피해자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해커들은 채용 담당자나 유명 인사로 사칭해서 일자리나 투자 기회를 제안하고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하거나 거래 정보를 탈취해서 암호화폐로 훔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럼 FBI가 이런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조치도 권고했습니까?
네, FBI는 예상치 못한 고용 제한이라든지 비현실적으로 높은 보상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북한 해커들의 공격 징후로 의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방 조치로는 신원 확인 방법을 강화하고 암호화폐의 지갑 정보나 로그인 정보를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에 저장하지 말 걸 권장했습니다. 또 공격을 받았다고 의심될 경우에 즉시 해당 장치를 인터넷에서 분리하고 보안 점검을 할 걸 조언했습니다.
네, 북한 해커들이요 상당히 그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전문가들 평가 어떻습니까?
미국 암호화폐 분석 정보 업체 PRM Labs의 분석관이자 전 FBI 대북 사이버 제재 담당자였던 닉 칼슨 씨에 따르면요, 이 북한 해커들의 암호화폐 절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북한 해커들이 체포나 범죄인 인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동하고 있어서 다른 해킹 그룹들과는 다르게 행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회사 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정보를 수집한 후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칼슨 분석관은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이 북한 해커들이 자신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항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집단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주 순인데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계 유권자들을 만나봅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가자 전쟁 정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친팔레스타인 민주당원들은 가자 현황과 관련해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아시아계 유권자들, 그들의 선택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가면 순간 아시아의 어느 도시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시아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당도 많은데요. 이곳의 음식은 그레이터 휴스턴 지역이 아시아 문화의 용광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스턴 그 외에 있는 포트밴드 카운티는 이런 지역적 특색을 잘 보여주죠. 이곳은 아시아계가 전체 인구의 2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이민자 JJ 클레멘스 씨도 포트밴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I think for either party, they really cannot.
어느 정당이든 이제는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 그룹이 바로 아시아계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그룹은 투표율도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죠.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를 주목했고 최근 아시아계를 겨냥한 두 편의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Former president incites hate. We are working to combat.
아시아계 미국인들 가운데는 스스로를 공화당원보다는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수민족들이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많은 그 피해가 있는 거예요.
한국계 유권자 베키 김 씨는 이민자들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반기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휴스턴 대학교의 선임 연구원 리처드 머리 씨도 이에 동의합니다.
A lot of his policies not only took aim at
트럼프의 많은 정책이 멕시코나 남미에서 온 불법 이주자들을 겨냥했습니다. 또 합법적인 이민도 제한했어요.
그래도 올해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2%는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니얼 웡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Less government is what Asians want. More freedom.
아시아계가 원하는 게 더 작은 정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유와 더 적은 세금을 원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의 31%는 자신을 무소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의 42%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들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소 소외된 유권자들인 셈이죠. 시의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대니얼 웡 씨는 여기엔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We are not organized. We don't understand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우리는 조직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않는 공동의 목표 같은 걸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힘을 함께 모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약 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시아계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는 건 쉽지 않고요. 아시아계가 선거 캠페인에 기부하도록 하는 것 역시 도전 과제입니다. 대니얼 웡 씨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를 가까이에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Asian, they are not used to donate political means.
아시아인들은 정치 활동에 기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치 자금 기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계 미국인 JJ 클레멘스 씨도 지역 공직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Asian society, I don't think they like a Christian community. They have
저는 아시아계 사회가 기독교 공동체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뭔가를 주는 습관이 있어요. 아시아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투표율은 60%에 가까웠습니다. 정치활동가들은 새로운 아시아계 미국 시민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정치 과정을 교육한다면 아시아계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팔레스타인 민주당원들, 가자 현안 장기전 돌입.
지난 8월에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대회장 안은 축제의 분위기였지만 대회장 밖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스라엘에 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확인하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President Biden and I are working to end this war such that Israel is secure, the hostages are released.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고 인질들이 풀려나며 가자 지구의 고통이 끝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들의 존엄성과 안전, 자유, 자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채택한 정강 정책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그리고 두 국가 해법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전 현직 보좌관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다를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I was her national security advisor in the Senate. I know
저는 상원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미국 이스라엘 관계에 확고한 지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줄이길 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외교 정책은 여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죠. 전당대회 기간 270명의 대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당선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에 조건을 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30명의 서약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는 전체 대의원의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고 해리스 부통령은 압도적으로 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들 서약하지 않은 대의원들은 낙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친이스라엘 대의원들은 이 문제가 당내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가자의 민간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국민과 그들의 안전, 안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서약 전국운동의 레일라 엘라베드 대변인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이 장기전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Our strategy is not to abandon the Democratic Party.
우리의 전략은 민주당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민주당의 핵심 기반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비록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지만 친팔레스타인 대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52부 제라드 포드 대통령 시대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의회 조사 결과 닉슨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미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치열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선출됩니다. 먼저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고 민주, 공화 양당 후보가 맞붙는 11월의 본선거에 승리해야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선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통령과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유일한 인물입니다. 포드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미국 전역을 돌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닉슨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위기에 몰린 닉슨 대통령이 결국 사임했고 제럴드 포드는 부통령 자리에 오른 지 1년도 안 돼서 미 합중국의 제3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취임식 날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 사건이 미국에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our long national nightmare is over. Our Constitution works. Our great republic is a government of laws and not of men.
우리의 오랜 국가적 악몽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공화국은 인간의 정부가 아닌 법의 정부입니다. 이곳에서는 국민이 통치자입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입은 상처보다 더 고통스럽고 독이 됐던 워터게이트로 인한 내적 상처를 동여매는 가운데
Restore the golden rule to our political process and let brotherly love purge our hearts of suspicion and of hate.
우리의 정치 과정에 대한 황금률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형제애를 발휘해서 우리 마음속의 불신과 증오를 제거합시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인들과 언론, 민주, 공화, 양당 정치인들은 새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인들은 부패한 정치인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환영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한 다음 날인 1974년 8월 9일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1913년 7월 14일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원래 이름은 레슬리 린치 킹이었는데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 아버지의 성을 따라 제럴드 포드로 바꿨습니다. 학창시절 제럴드 포드는 공부 잘하고 운동신경도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미시간 대학교에 진학해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했는데 여러 프로 구단에서 선수로 영입하려고 했을 만큼 실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럴드 포드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예일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 잠시 변호사로 일했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군에 지원해 태평양 전선에서 해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고 가족이 있는 미시간주로 돌아온 다음 처음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1948년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는데 1973년 부통령이 될 때까지 12번이나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린든 존슨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는 하원의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포드 대통령을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의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젊고 잘생긴 외모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장교 출신 젊은이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하원의원 시절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정치 인생은 순탄했습니다.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당시 포드 대통령은 여전히 하원 공화당 대표였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공화당 대표라는 위치에서 닉슨 대통령의 여러 제안이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닉슨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인물로 유명했고 그런 만큼 닉슨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선거 한 번 치르지 않고 부통령이 됐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지 한 달 뒤 포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정은 취임 한 달 만에 닉슨 전 대통령을 특별히 사면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닉슨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면 조치에 미국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노동운동의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새뮤얼 캠퍼스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20세기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맹체인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약칭 AFL을 창설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일생을 바친 새뮤얼 감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roud union workers gathered downtown. 미국은 매년 9월 첫 월요일이 노동절, 그러니까 레이벌데이로 정해져 있는데요. 관공서와 학교들이 문을 닫고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노동절이 낀 9월에 미국 노동운동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뮤얼, 약칭 샘 감퍼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샘 감퍼스는 1850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살던 유태인 가문이었는데요. 이 샘의 부모들은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주를 했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가난했다면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샘 캠퍼스가 대단히 명석한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10살 때 그의 아버지는 샘에게 학교는 가지 말고 일을 해서 가정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예.
샘은 5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힘을 보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예. 자,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샘의 아버지는 시가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가라는 건 담배보다 굵고 긴 연초 마리를 시가라고 하죠.
예. 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나 또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늘 입에 물고 다녀서 바로 유명해진 것이 이 시가이기도 한데요.
네.
이 어린 샘도 아버지와 함께 이 시가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샘은 시가 만드는 일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예.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각자 자기가 처한 어려움들을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터에서의 문제점 또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많이 알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 생활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샘 가족은 1863년에 미국으로 또 이주를 합니다. 배를 타고 7주 만에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샘 가족은 아는 사람도 없고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참 막막했겠군요.
그랬겠죠. 뉴욕에서도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짐을 풀고 날품팔이로 노동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때 뉴욕의 빈곤 지역 사람들은 겨우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하루 14시간씩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터의 여건도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을 하는 곳을 스웻샵이라고 불렀죠.
이 스웻은 땀을 일컫는 말이고요. 샵은 일터, 그러니까 합치면 땀 흘리는 일터라는 뜻인데
네.
뭐 그다지 나쁘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노동 착취를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요즘도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이 스웻샵처럼 일을 시킨다고 해서 인권 문제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샘 부자는 스웻샵을 떠나서 다시 시가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는 국제 시가 제조업자 노조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도 이 조직에 가입을 하게 되죠.
예. 자, 그 당시에도 노동조합이 있긴 있었군요.
네. 그런데 그때 그 노조라는 것이 지금처럼 강력한 것도 아니고 상설 조직도 아니었죠. 이 노조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무 여건의 향상이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노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샘의 나이가 17살 때였는데요. 차츰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삶의 질, 그리고 노조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지식이나 또 이론 같은 것들이 좀 바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샘은 뉴욕 주변에 시가 상사를 돌면서 시가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요. 이 샘 캠퍼스는 매우 손재주가 있고 성실한 사람이어서요. 업소의 주인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또 샘이 노조 운동을 하는데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던 중에 1873년에 독일 출신 시가 기술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칼 로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과거 유럽에서 국제근로자협회, 즉 International Workmen's Association이라는 단체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네, 이 노조 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로렐은 노동자의 결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조합에 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샘은 이런 지식을 직접 활용한 건가요?
그렇죠. 샘은 뉴욕 일대에 시가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바로 이런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가 제조업 노조 지역번호 144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시가 제조업체마다 노조 대표를 한 사람씩 정하고 이들 대표가 고용주 측과의 단체 협상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노조 대표들은 샘 간포스를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 시가 노조 144를 미국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샘 간포스는 미국의 모든 남녀 노동자들이 언젠가는 노조에 가입하는 날이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샘은 어떤 노동자도 자신의 노동을 너무 싼 값에 제공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힘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 자, 그런 노력으로 19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미국에는 많은 노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샘 간포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노조 연대를 추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노조들을 큰 조직으로 묶어서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1881년에 샘 간포스는 여러 노조가 모이는 회의에 시가 노조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노조를 연대시킨 노조 연맹을 결성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샘 간포스를 5년 임기의 중앙위원회 한 사람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샘 간포스는 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즉 하루 8시간 근무제, 어린이 노동 금지, 어린 자녀들의 학교 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했죠.
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일들이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그렇지 못했죠. 가장 큰 애로는 연맹이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자금이 없었고요. 힘도 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886년에 샘 간포스는 미국 노동자연맹,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약칭 AFL, 이런 새로운 전국 노조 연맹체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 있는 수많은 노조가 가입을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샘 간포스는 오랫동안 AFL의 회장으로 있었죠?
네. 이 처음 만들어진 해부터 그가 타계할 때까지 단 1년만 빼고요. 38년 동안 회장직에 있었습니다. 1890년에 AFL은 산하에 25만 명의 노조 회원을 갖게 됐고요. 그로부터 2년 후에는 회원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자, 샘 간포스는 단 몇 개 이 부실했던 노조를 미국 최대의 노동기구로 성장시켰는데 이런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죠. 이 노조 내외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샘 간포스가 노조원들보다는 자신의 권한을 늘리는 데 열심이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산업체들은 나라의 법을 어기고 있다, 파업을 부추긴다 등 여러 가지로 비난을 가했습니다.
예, 자 이런 양쪽 모두의 비판에 샘 간포스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하네요.
이 끄떡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샘 간포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파업이 필요한 것이다. 파업을 하고 나면 고용주와 노동자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샘 간포스가 조직한 AFL은 그 후에 새로 등장한 CIO와 1955년에 통합을 합니다. 그 후에 미국의 노조는 AFL-CIO, 즉 산업별 노동총연맹이라는 조직으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가입 노조원 수는 약 1,2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샘 간포스는 UN의 국제노동기구라든지 멕시코의 노조운동 등 국제적인 노동운동에도 기여하다가 1924년에 타계했습니다. 자,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일생을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몸바친 세뮤얼 간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